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71편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페이지는 852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성가대 헌신예배 이렇게 드리면서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쭉 성가대 이렇게 헌신예배 드렸던 설교들을 이렇게 한번 다시 봤어요. 내가 제가 무슨 말씀을 성가대원들이랑 나눴나. 근데 다는 좀 그렇고 제가 2014년, 15년, 16년 이렇게 나눴던 말씀들을 이렇게 원고들을 한번 자세히 이렇게 다시 보게 됐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늘 매년 성가대 헌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렇게 우리 성가대원들과 나눌 말씀들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그 전에 나눴던 말씀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저 자신에게도 이렇게 되새겨보고. 우리 성가대원들도 그냥 한번 헌신예배 드리는 게 찬양 준비해서 한번 성가대 찬양 한번 더 하는 게 헌신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로 음악적인 재능을 주시고 또 교회 성가대로 부름을 받고 예배 가운데 다른 사람들과 다른 자리에 앉히시고 다른 옷을 입히셔서 예배위원으로 삼으신 그 하나님의 어떤 계획 그리고 내가 그런 성가대원으로서의 어떤 정체성, 그런 사명, 이런 것들을 같이 이렇게 1년에 한 번이지만 자꾸 생각하고 그리고 그 말씀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점점 자라나고 그래야 되는 거죠. 자, 2014년에는 역대상 16장 말씀을 나눴더라고요. 그래서 다윗이 법궤를 이렇게 가지고 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했던 그래서 법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다시 돌아오게 된 것에 대한 감사 그러면서 함께 신앙 고백하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할 뿐만 아니라 여호와 신앙으로 온 백성이 일치되는 아주 중요한 일에 성가대원들이 동원이 되죠. 음악 전문가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서 드려지게 되는 그런 전문성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법궤를 운반할 때 일시적이었던 사건이 아니라 그 이후로 지속적으로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찬양대들이 전문적으로 만들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역대상 16장 4절 말씀을 보면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여기 보면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여기 보면 칭송하며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그래요.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칭송한다. 여기서 보면 칭송한다는 히브리어로 자카르라는 말은 하나님을 기억했다라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을 기억하느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역사 속에서 우리 민족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것. 그래서 우리 신앙 고백은 우리가 늘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칭송한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나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예배의 시작이고 찬송의 시작입니다. 아, 그냥 곡이 좋아서 하는 게 찬송이 아니라 그냥 교회 다니니까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시작이에요. 우리의 시작이 뭐냐?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언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 하나님 나를 부르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지? 그 은혜의 시간들을 늘 그리스도인들은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기억에서부터 오늘이 있고 내일이 있는 거죠. 그래서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을 칭송하는 그리고 그걸 기억하면서 늘 감사하는 모습 그런 삶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어요. 그러면서 그 찬송의 목적이 뭐냐 보면 계속해서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라는 거였죠. 그러면서 또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함께 백성들을 향한 그 하나님에 대한 선포가 있었어요. 그 성가대의 찬양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라고 선포하는 그래서 메시지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 광대하십니다. 하나님 위엄이 있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십니다라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에 대한 선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배워가는 거예요.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던 사람들이 그 찬송의 가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는, 그게 복음 증거죠. 하나님 이런 분이셔라고 선포하는 모습들이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하나님은 이런 이런 구원을 베푸셨어. 오늘 찬송도 그랬잖아요. 하나님 세상이 나를 요동하게 해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노래가 있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고백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선포죠.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떤 은혜가 있었냐면 그 역대상 16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성호를 자랑하라, 무릇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겁다 그럽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즐거운 거예요. 우리 성가대원들이 찬양하고 나면 마음이 즐겁게 되길 축복합니다. 찬양하고 났는데 아예 오늘 죽었어, 잘 안 됐어, 그러면 안 돼요. 잘 못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찬양하는 것으로 마음이 즐거워야 돼요. 그 성가대 연습도 찬양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이미 연습하는 그 시간에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아, 오늘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또 올려드릴 거야 라는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그 즐거움으로 연습하고 그 즐거움으로 찬양하면 정말 모든 회중들이 다 같이 하나님 안에서 즐거운 거예요. 그 회복이죠. 영적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음악이라는 요소를 통해서 성가대 찬양을 통해서 모든 교회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회중들이 그 하나님을 배워가고 또 그 하나님을 선포하고 그 하나님을 이뤄내는 즐거운 것, 그게 레위 지파들을 특별히 구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맡기셨어요. 그러니까 그 사명이 오늘 누구에게 있다고요? 우리 성가대원들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소중한 사명이죠. 아주 아주 중요한 사명이에요. 제가 2015년에는 어떤 말씀을 들었냐면 미리암과 모세의 찬양을 제가 설교했더라고요. 출애굽기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그래서 미리암과 모세가 누구를 찬양했느냐, 굉장히 구체적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이를 찬양해요. 아주 선명해요. 그냥 대상이 있는 거예요. 찬양은 찬양의 대상이 있고 찬양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찬양의 내용이 있는 거예요. 아주 선명해요. 그래서 그 목적, 내용, 대상이 불분명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성가대원들이 그 찬양으로 고백하는 가사들을, 그게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신앙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라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가사 하나하나가 내 고백이 되고 내 믿음이 되고 하나님을 향한 내 사랑이 되고, 그것을 함께 성가대원들이 연습해서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또 우리 모두에게는 아주, 성가대가 찬양을 하는데 회중들이 함께 아멘 하면서 은혜가 되잖아요. 그게 공동체 찬양이에요. 성가대는 직접 찬양을 하는데 우리 회중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같이 그 가사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고백이 되어지고, 그리고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마음을 함께 공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중들도 성가대가 찬양할 때 아, 오늘은 성가대가 잘하네 못하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같이 그 가사를 이렇게 묵상해야 돼요. 그리고 대표로 성가대가 찬양을 하지만 준비해서 나도 하나님 이 가사의 신앙 고백에 나도 아멘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 한 소절 한 소절에 함께 마음을 담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래서 그 제가 그런 거는 어디가 참 잘했냐면, 제가 그 전에 이렇게 성당 미사를 참 궁금해서 이렇게 다녔던 적이 있어요. 그럼 어디서 나는 소리인지 모르는데 어디서 막 이렇게 천사 같은 소리들이 나잖아요. 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그러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처음에는 무슨 염불해놓은 것 같이 이상한데 가만히 듣다 보면 그 분위기 속에서의 경건함과 또 그 성당 건물들은 돌로 잘려갖고 이 울림이 좋잖아요. 그래서 회중과 그 찬양하는 분들과 이렇게 화답하는 기도도 찬송도 화답하면서 하는 모습들이 그 시편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할 때 이런 찬양과 기도의 모습은 참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모습이. 그런데 우리 성가대가 찬양할 때 우리 개신교 예배 때는 우리 회중들은 보면 함께 마음을 모아서 그렇게 화답하는 아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속에서부터 아멘이 있어야 되고 성가대 찬양이 끝난다면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도 이 신앙 고백을 합니다 하고 아멘 해주세요. 제가 보면 냉정하게 성가대가 음악적으로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은혜가 됐다 싶을 땐 아멘이 크게 나와요. 근데 어떤 날은 좀 약간 그렇다 싶은 날은 아멘이 작아요. 그 얘기는 그런 거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을 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찬양의 평가단이 아니에요. 우리가 찬양 성가대 점수 매기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성가대가 우리 전체 회중을 대표로 찬양하고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하고 아멘 하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하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아멘. 예, 네, 이렇게 아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매주 성가대 찬양이 끝난 다음에 아멘 소리가 정말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의 신앙 고백입니다. 라고 아멘 하면 그 진짜 아멘이 되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 동의합니다. 내 믿음입니다. 나의 고백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따로따로가 아닌 거예요. 아, 성가대 찬양 따로, 내 찬양 따로, 대표 기도자 따로, 내 기도 따로가 아니라 이 공동체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모두가 다 같은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 하나님 앞에서 드린 다 같은 예배자예요. 저도 예배자고 여러분도 예배자예요. 성가대도 예배자고 여러분도 예배자예요. 다 같은 예배자예요. 거기서 아멘이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고 한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입니다. 이 고백이 아름답게 올려지는 거죠. 그래서 성가대 가사 하나하나가 이렇게 의미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성가대 지휘자들도 곡을 선곡할 때 참 기도하고 잘 이렇게 선곡해야 되고 요즘에 나오는 예쁜 현대곡들도 있지만 이 진짜 신앙 고백이 있는가? 신앙 고백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가? 아니면 너무 현대적으로 그냥 예쁘게만 멋들어지게만 했는가? 그 사실 구별해내기가 쉽지는 않지만 자꾸 걸러내는 작업들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현대 대중화 또 현대 유행 이런 걸로 가다 보니까 경건성은 자꾸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저 어렸을 때 성가대를 제가 이렇게 저도 어렸을 때 성가대를 했었거든요. 청년 때도 하고 제가 언제부터 성가대를 했었지 하니까 제가 초등학교 한 4, 5학년 때 성가대를 했었어요. 그때는 어린이 성가대가 있었어요. 그냥 우리 교회도 어린이 성가대가 있으면 참 좋겠다 는데 지금 음악을 가리키는 일이 있어서 감사한데 그땐 성가대가 있었어요. 찬양팀 이런 거 없고 성가대, 어린이 성가대 있었고 제가 중고등부 때도 성가대가 있었어요. 중고등부 예배 때도 교복 입고 성가대 했었어요. 그 교복 한 벌밖에 없는데 토요일은 빨아서 주일날 말려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때는. 그런데도 주일날은 교복을 입고 또 교회를 또 갔어요. 그리고 성가대 했었던 것 같아요. 성가대하고 또 청년부가 되면 자연스럽게 성가대를 하든지 교회학교 교사를 하든지 하는 게 그 당시에 신앙생활의 아름다운 전통이었어요. 그렇죠? 고등학교 졸업하면 교회학교 선생님을 하든 성가대를 하든 둘 중에 하나를 교회에서 봉사를 하는 게 참 좋은 한국교회 아름다운 일들이었어요. 지금 이제 그런 게 없어서 너무 속상하죠. 근데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이렇게 교회 음악과 예배 속에서 자랐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언제부터 성가대와 이런 전통적인 클래식 음악이 약해졌냐면 제가 한 신학교 한 3, 4학년 때부터 복음성가가 나왔잖아요. 그때 막 가스펠송 나오고 그러면서 교회에 찬양팀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두 가지 찬양팀도 있고 성가대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성가대가 점점 이렇게 약해지면서 성가대 해야 될 아이들이 찬양팀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시간이 질러서 오늘날에는 교회 학교고 중고등부 예배 성가대가 없어졌어요. 그렇죠? 누가 없애지 않았는데 그냥 없어졌어요. 목사님이 없앴겠어요? 장로님들이 없앴겠어요? 아무도 없애지 않았어요. 근데 자연스럽게 없어졌어요. 조금 안타까워요. 그래서 찬양팀도 있고 성가대도 있고 이렇게 균형이 맞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성가대에서 음악을 전공한 분들은 기도를 해보세요. 우리 어린이 성가대라든지 청소년들을 성가대를 가르친다든지 그렇게 해서 아름다운 교회 음악들 이렇게 화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는 것들을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하는 것도 아름답고 사람들이 이렇게 화성을 통해서 하는 것도 아름답고 그러니까 비파와 수금으로 모든 악기로 모든 만민들이 다 찬양을 할 때 정말 장르와 악기를 총망라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근데 자꾸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잘 균형을 이루는 그런 교회 음악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특별히 요즘엔 좀 그런 전통적인 음악들이 그냥 옛날 거야 이게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그러지 않고 되게 아름다운 것들이에요. 우리의 찬송가라든지 오늘 아까 우리 권사님이 치신 그 기도송 다음에 후주로 나왔던 찬송가 16장 같은 경우는 정말 너무너무 아름다운 내주는 살아계시고 핸델 메시아에 나오는 곡이잖아요. 그런 음악을 우리가 어려서부터 접할 수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경건성이라는 게 꼭 그런 데서만 나오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영성에 큰 위로와 도움이 되는 그런 운율들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자극적이지 않고 그러면서 우리 안에 정말 신앙 고백이 쭉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그 환경의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게 본질은 아니지만 그런 모든 것들을 통원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성가대는 그런 모든 교회 예배 음악과 교회 음악의 아주 핵심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잘 보여지거든요. 들려지고 그래서 그런 사명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늘 의식하셔야 되고 그러면서 그 가사와 음악과 여러분들의 태도와 의상과 이런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 내가 예배위원입니다라는 믿음의 고백들 하에 그날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올려지는 그럴 때 정말 하나님 참 기뻐 받으시죠. 절제되어 있고 조심하고 함부로 하지 않고 가볍지 않고 정말로 요즘도 보면 여러분 격식 없는 데는 없어요. 예의범절 이런 거 없는 데는 없어요. 어디든지. 근데 하나님을 향한 예절 이거 생각할 수 있어야 되죠. 뭐 그냥 가볍게 막 물론 하나님 어렸을 땐 그런 것도 받아주시지만 성숙하게 된다면 규모도 있고 규범도 있고 질서도 있고 조화로움도 있고 이런 정돈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 그런 것들은 참 중요하죠. 그래서 그런 걸 제일 교회에서 잘 보여주고 가르쳐주는 역할이 전 성가대 같아요. 예배 제일 먼저 와서 딱 질서 있게 앉고 마지막까지 찬양하고 맨 마지막에 나가잖아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시작하잖아요. 신앙 고백과 함께 찬송으로 시작을 하잖아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축도의 마지막이 여러분의 찬양이잖아요. 말씀 듣기 전에 여러분이 찬양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그 예배 음악 가운데 음악의 요소가 10번 정도 들어가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그러니까 이 음악의 요소가 예배 안에 얼마나 많이 있으면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예배 순서를 보면 안다고요. 그래서 아, 이 음악적 요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예배를 받으시는구나라는 것을 잘 생각하면서 성가대 반주자 모든 찬양팀 이런 분들은 정말로 이렇게 정말 예배의 소중함을 마음에 이렇게 담고 예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직분을 맡겨 주셨어요. 정말 거룩한 직분이에요. 구약 시대 정말 레위인 같은 아삽의 후손들 같은 특별한 부르심으로 하나님이 성가대원들로 세워 주셨어요. 그래서 그 사명 잘 감당하는 거 아주 중요하죠. 오늘 시편 71편으로 넘어가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이 시편 71편을 보면 인생의 황혼기에 시편 기자가 기록을 합니다. 여전히 원수들이 존재해요. 여전히 육체적으로 쇠약해지고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종합적으로 보면 힘든 상황이에요. 찬양하기 어려워요. 감사의 찬송 부르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시편 71편 전체적인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가 믿음으로 반응을 해요. 6절 말씀을 한번 보면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의 붙드신 바 되었으며 내 어미 배에서 주의 취하여 내신 바 되었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렇게 됐어요.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항상 주님을 찬송한다. 항상 주님을 찬송하면서 살아가는 거, 이게 쉬운 것 같은데요. 쉽지 않아요. 찬송이 나올 때가 있고 안 나올 때가 있어요. 늘 기쁨과 감격에 찬양을 하고 싶은데 어떨 때는 찬양이 이렇게 딱 막혀서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정말 힘들고 어려우면 잘 안 나오죠. 그런데 그 찬송이 늘 있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주를 찬송함 주께 영광 돌림되 종일토록 내 입에 있다. 종일토록 8절에도 보면 주를 존숭함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합니다. 예, 찬송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말고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찬송의 삶은 종일토록 언제든지 우리 입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연약한 상황에서도 찬송해야 되는 거예요. 구절 말씀을 보면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도 나를 떠나지 마소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래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 하나님 나한테도 힘이 없을 때 연약할 때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 나를 떠나지 말아주세요. 그런 고백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 찬양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내 영혼을 붙잡아 주셔야 되고 내 믿음을 붙잡아 주시길 소망합니다. 원수들이 대적자들이 존재하고 있거든요. 10절에서 13절까지 보면 하나님 괴롭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14절에 무슨 고백을 하냐면 1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보실까요?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10절에서 13절까지 쉽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13절 보세요. 내용을 대적하는 자로 수치와 멸망을 당케 하시며 나를 모해하는 자들에게 욕과 수욕이 덮이게 앞서서 대적들이 있었어요. 수치를 당하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모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어떻게 되길 원합니까? 하면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하나님 찬송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더욱 찬송하겠습니다. 그래요. 굉장히 강력한 의지적 표현이죠. 적극적인 신앙이죠. 힘들 때 여러분 더욱 찬송할 게 되길 축복합니다. 정말로 더 찬송해야 되는 거예요. 어려우면 더 찬송해야 돼요. 힘들면 더 찬송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계속해서 시인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억해요. 믿음으로 현실적인 어려움들을 극복해내고자 하는 결단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20절에서 21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예,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죠? 하나님을 잘 섬겨도 고난 없는 삶 없죠?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아프죠?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도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도 있죠? 예,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도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도 그런 가운데서 있지 않고 다시 끌어올리사, 그래, 끌어올리사. 나를 더욱 창대케 하시고 돌이켜서 나를 위로하소서. 예, 이런 찬송을 하고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어디 다른 데 가서 어떤 기도 모임을 인도하다가 어느 가정집에 이렇게 있는데 제가 약속되지 않는 손님이 이렇게 왔어요. 이렇게 기도를 좀 해달라고 어느 분이 모시고 왔는데 많이 우세요. 오시자마자 막 한참을 우셔요. 왜 이렇게 우시나? 그런데 나중에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장로님 가정이세요. 근데 장로님이 암이 걸리셨는데 자기도 병원에 가서 걸렸는데 자기도 암인 거예요. 그렇게 연세가 많지 않으신데 부부가 병원에 가서 검사했는데 둘 다 암 판정을 받으니까 굉장히 당황스럽잖아요. 힘들고 그래가지고 너무 속상해가지고 감당하기 어렵고 그렇다고 더 심한 환자 앞에서 자기가 약한 모습 보이기도 싫고, 또 그러면 혹시 남편이 더 힘들까 봐 그 앞에서는 울지도 못하고, 그래서 남의 집에 와서 그렇게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울고 나서 저랑 잠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사실 그럴 때는 아무리 목사지만 참 무슨 말로 위로나 믿음에 소망을 줘야 되는 게 참 쉽지는 않아요. 그렇죠? 원론은 있죠. 우리의 천국에 소망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그렇게 갑자기 질병을 당하신 분들한테는 이렇게 확 와닿지 않잖아요. 그 하나님 모르네. 알지. 그분들도 믿지. 근데 그게 현실이 됐을 때는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또 막 그렇게 우는데 여러분 가서 믿음 없이 운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그게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인간 이해를 못하는, 지혜롭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그래, 우는 자들로 같이 울어라 그랬지, 우는 자 앞에 야단쳐라 이러지 않잖아요. 성경이 우는 자들로 같이 울고 즐거워하는 자들로 같이 즐거워하고. 그래서 이제 믿음의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같이 기도를 하고, 그러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신앙은 그럴 때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찬송할 수 있는 게 신앙인데, 하나님 우리가 참 연약해서 그럴 때 찬송이 잘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느 누가 그 앞에서 사실 당당할 수 있겠어요? 그분 그런 상황에서 기도하라고 그러고 찬송하라고 그러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입장을 이렇게 솔직히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그럴 때 찬송하는 것, 그럴 때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건강할 때 찬송의 삶을 살면 힘들고 병들어도 찬송의 삶이 이어질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지금 찬송하는 사람이 힘들 때 찬송할 수 있어요. 지금 찬송 안 하면 힘들 때 더 못하는 것 같아요. 지금 기뻐하는 분이 어려울 때 기뻐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지금 감사해야 정말 힘들 때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겸손해야 언제든지 겸손할 수 있고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이 다음에가 아니라 지금이라는 실제 상황, 오늘이라는 현재적 상황이에요. 오늘 성가대로 찬송하는 일은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여기 보면 이 이제 71편은 노년이 돼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평생 주님 앞에 성가대로 헌신하다가 주님 만날 수 있게 되길 정말 축복하고요.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정말, 정말로 소리가 안 나올 때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성가대를 내려가셔야 되겠지만, 그 전까지는 하나님 내가 정말 찬송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또 하나님께서 성가대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는데 또 막 빼고 그러지들 마시고, 그냥 정말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찬송하면서 살길 소망합니다. 병이 들어도, 아파도, 공고한 일이 있어도 내 입에 찬송이 지속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성가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건 신앙 고백이에요.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내가 찬송하게 하옵소서. 예, 우리 인생의 고난이 끝이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의 질병이 끝이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의 헤어짐이 끝이 아니잖아요. 그 시간 뒤에 영원한 시간이 있잖아요. 영원한 생명이 있잖아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찬송할 수 있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의 삶을 솔직하게, 우리가 찬송할 수 있는 이유는 뭐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 일 때문에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구원 때문에 그 나라가 있어서 찬송하게 되는 거지, 우리의 찬송은 세상 노래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아 곡조가 좋다 흥얼흥얼 거리는 게 아니라고요. 진짜로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영광스러움을 이렇게 기억하면서, 그러면서 아 하나님 이러신 분이죠, 이런 분이시죠. 그게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오는 것들이 있어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찬송이 오늘의 삶에 지속될 때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길 수 있는 진짜 능력이 되는 거예요. 찬송이 능력이 된다는 얘기는 막 갑자기 찬송을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찬송을 하니까 믿음이 좋아졌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갑자기 안 왔던 사람들이 찬송하니까 귀신이 떠나갔다, 질병이, 그런 수준의 것이 아니에요. 이게 샤머니즘적인 게 아니라 진짜 나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서 실감이 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이 가사로 곡조로 올려지는 게 진짜 찬송이죠. 그럴 때 우리에게는 굉장한 능력과 위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정말로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바라보면서 찬양하고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그 찬양과 그 예배는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그래요. 우리 눈물병을 받으소서 그런다고요. 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열납되기를 원합니다. 그건 그냥 목소리가 아니죠. 우리 마음의 묵상이. 그게 우리 입술로 고백되어지고 그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올려지고 그럴 때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그게 찬송으로 환경을 다스리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그걸 아니까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더욱더욱 찬송하겠습니다. 더욱더욱 찬송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겨낼 수 있죠. 마지막으로 22절에서 24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 내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구속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내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말씀하리니 나를 모해하려던 자가 수치와 무언을 당하니이다. 아멘. 예.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도 계속 찬양하면 우리를 모해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 그래요? 수치를 당한대요. 이 말씀 굉장한 말씀이에요. 누가 우리를 막 모함했어요. 나 안 그랬는데 그랬다고 막 그래요. 그럼 그거 막 싸우고 그럴 게 아니라 뭐라 하라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억울하면 모해라? 찬송해라. 억울한 일이 있을 때 찬송해라. 그러면 그 억울하게 한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하게 된다? 수치를 당하게 된다. 우리의 삶을 힘겹게 억울하게 만드는 사탄이 우리가 찬송을 하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찬송해야 되겠죠? 예, 찬송하면 사탄이 부끄러움을 당해요. 사탄이 수치를 당해요. 우리 삶을 해하려고 했던, 우리를 부끄럽게 하고자 했던, 우리를 믿음에서부터 떨어지게 하고자 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갈라놓고자 했던 사탄이 우리의 삶에 늘 공격하잖아요. 힘들고 어렵게 할 때가 많잖아요. 이런 저런 일로. 찬송하면 그놈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고. 얼마나 이야, 진짜 멋진 말씀입니다. 이게 신앙이고 이게 진짜 성경이죠. 찬송하면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시는 거예요. 찬송하면. 예,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서 찬송하세요. 찬송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찬송을 얼마나 많이 주셨어요. 또 성경 주신 것도 감사한데 찬송도 주셨잖아요. 찬송을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찬송들이 이렇게 힘들 때 어려울 때 이렇게 찬송 가사들이 이렇게 생각날 때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찬송 부르면 위로가 되잖아요. 그 찬송 부르면 다시 용기가 나잖아요. 우리 성가대원들은 그래서 찬송이 입에서 떠나면 안 돼요. 찬송이 입에서 떠나면 안 돼요. 그래서 정말 매일매일 우리 성가대원들이 보니까 우리 그 늘 연습들을 굉장히 열심히 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개인 연습들을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요즘에는 유튜브가 있어가지고 유튜브 가지고 열심히 연습들 한다고 해서 참 감사하다 그랬어요. 매일매일 신앙 고백의 찬송들이 그렇게 올려지고 주일날 모여서 찬송으로 올려지고 그럼 여러분의 삶에도 힘들고 어렵게 하는 그 원수들이 수치를 당하게 될 뿐만 아니라 교회적으로도 찬양이 능력 있고 살아있으면 정말 교회를 어지럽히고자 하는 모든 악의 세력들이 수치를 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능력이 우리 교회 찬양 가운데 우리 교회 예배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